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례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례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만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에서 오직 말씀만이 생명된 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생명된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그 신자들이 부딪히기 힘든 유혹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오늘날 신자들의 아주 큰 문제점으로 제가 삼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항상 내가 변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항상 꽉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러한 그 지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곧 중생이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진짜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것에 힘을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 몽땅 다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모든 답을 다 내려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변화되는 그것이고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또 믿음이 있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것에다가 모든 해결점을 다 둬버리죠. 이러한 생각들은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면은 대다수가 다 이러한 그 생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그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리고 또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그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변화라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 버려요. 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것, 변화된다는 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데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내가 달라져야만이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변화가 되어야만이 그게 곧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다, 이렇게 항상 답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은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하죠. 예수가 내 속에 있다면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근데 예수의 모습이 뭐냐? 예수의 모습은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나도 온유해야 되고, 나도 겸손해야 되고, 나도 사랑해야 되고, 나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답을 내린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분명히 예수님 모습이 보여져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오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이나 예수님의 온유나 예수님의 섬김이나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자꾸 도덕과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시각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온유하자, 섬기자, 사랑하자.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온유하려고 하고, 내 자질 가지고 섬기고, 내 자질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야, 그러한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 오해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이지 사람 앞에서 겸손과 온유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십자가 져라, 예, 지겠습니다. 너 고통받으라, 예, 고통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길, 고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길,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 자질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거기만 숙이면은,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겸손이고 온유가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달라지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무조건 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겸손이 되는 걸 어렵게 착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주님의 성품을 갖다 몽땅 인간의 도덕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준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서 변화되는 건 우리 책임이다. 이러한 말들을 자꾸 하죠. 그래서 내 책임 변화, 이걸 해야 한다. 이러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의 한 가지 그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빠져버려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주님이 한 일에 대해 감사하는, 이게 그만 삭제가 돼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일을 단지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이제 또 뭐 한 2주일 후면은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금시 회개하고 야단 드릴 건데, 이 그것들이 다 뭡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기념하는 기념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주간이 그냥 기념식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것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2000년 전의 사건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고 또 재현되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죄 있는 곳 십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죄 없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려고 힘을 바락바락 쓰면서 뭔가 내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 변화되자 이러한 말을 참 싫어하고 성화라는 그런 말도 싫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고 싶어하고 변화하려고 애쓰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 변화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되어가는 듯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려고 애쓰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뭔가 변화됐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발견될 때에 이 사람이 뭘 보지 못하냐면은 변화돼도 난 죄인이다. 이걸 그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변화되고 또 변화돼도 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걸 사람들이 그만 까먹어버려요. 물론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어 가면서도 하나님 난 변화돼도 난 그대로 죄인입니다. 난 그대로 죽을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아, 이런 생각만 가지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일 때에 스스로 자기를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자기를 사람이 흐뭇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변화돼도 난 죄인입니다. 이러한 그 고백 속에서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변화되고 싶어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십자가를 잊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되었으면서도 결국은 신자는 아니라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돼도 신자는 아니더라. 왜? 그 속에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변화된 신자가 많이 늘어가는 것이 진짜 교회 같지만 사실상은 변화된 교회가 많이 늘어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 많이 늘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요 죄인으로 득식을 드리는 교회 그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 주의 살이 아니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고 살 찢긴 그 사건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영생스럽게 되었다는 이 기쁨 하나 가지고 그 감사 하나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이러한 그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그게 참된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자기를 생각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얼굴을 생각하면은 현재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면은 역시 내 재산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 남편 생각해도 그래요. 항상 내를 생각하면은 나오는 건 불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미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가 내 믿음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어 살아가면 자연히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방법을 강구하죠. 근데 그 방법을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결국에는 상담이라는 것을 이제 하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내 믿음을 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한테 그런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하는 그 상담이란 걸 들어오면은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몽타하는 말이 그저 기도하세요. 그저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이런 말밖에 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우리 이기능 씨 차를 빌려가지고 충무를 좀 가려고 갔는데 내려가다가 심심해가 내 딸이 이제 노래 좀 들으려고 라디오 켜가지고 채널 바꾸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딱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전화 받아가 상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는 무슨 11조 상담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담이 나오는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참 말씀으로 살고 싶었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참 믿음을 살고 싶은데 내 생활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걸 목사님 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굳게 서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들으니까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뭐 생활이 뭔지 몰라도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말씀 굳게 서고 싶으면 못 서고 있다는데 아니 기도해라 말씀 굳게 서라 그러면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걸 못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래 그걸 들으니까 앞에 있으면 진짜 죽 펴고 싶더라 하니까 이게 뭐 거짓말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밥벌어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성도가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 말씀 굳게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걸 물어봤으면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대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문을 강구해 줘야지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이 또 11조 또 그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해 내가 흥마 참 남편이 싫어하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가계부에 이제 장바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쓰는 것을 거짓말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제 삥땅이죠, 그러니까. 삥땅 쳐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남편이 알았대요.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경제권을 남편이 다 뺏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산다 하면 그거 딱 띄주고, 뭐 딱 띄주고, 각각 확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11조를 못 하겠네. 이거 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 목사님한테 또 희한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남편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은, 여보, 내 딱 1년 동안만 11조 할게. 딱 1년 11조 해가지고, 딱 1년 11조 해가지고, 성경대로 30배, 60, 100배로 제가 안 부르나면은, 11조 안 한다! 이렇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만 하면은 분명히 약속대로 확 불어주니까 남편이 그것 보고 11조 못하게 말리기나 이거죠. 이 참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그걸 듣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그래도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상담하면은 그렇게 꽤나 좀 이름 있는 목사가 나와 상담할 게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1년간 11조 해가지고 뭐 복 분명히 받는다 그럼 복 받고 복을 보는데 11조 못하게 말리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11조 그렇게 삥땅 해가면서까지 눈물게 11조 한 것도 뭡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 복 못 받은 것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 상담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몰라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뭐 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하시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은 하더만 뭐 모르죠 어떻게 할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게 문제 아니고 그 내가 말씀에 굳게 서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씀 굳게 서지를 못하겠다 이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의 그 말, 그 상담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말씀 굳게 서가지고, 말씀 살고 싶은데, 요즘 여러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목사에게 상담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모든 목적이 목사한테 뭔가 해결책을 받아가지고 현재의 내 어려움 벗어나자. 이게 모든 뭐 상담 목적이에요. 자기 잘못된 걸 모르고 목사에게 쫓아오는 게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못하겠습니다. 이 상담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는 거죠. 제가 볼 때에 그 상담한 그분의 잘못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잘못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네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든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연히 마음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별 감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는 신앙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내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눈치를 못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본다는 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자기 쪽에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목사님을 떠가지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어려운 일을 이기고 말씀으로 굳게 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는 세상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몸을 세상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몸이 세상에 담고 살아가는 처지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그런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냐는 이런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는 그런 내 마음을 좀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난 역시 죄인입니다. 주의 피가 아닌 살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 그 말이죠. 근데 왜 나를 감추고 나를 그대로 들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자꾸 뭔가 믿음이 있는 자가 돼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뭔 강한 자가 돼가지고 왜 그 모습으로 주를 찾아 나오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담당해지면 주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사라져. 죄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그걸 말만 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우리는 엉뚱한 생각에 말이 됩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가 모든 힘을 소비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을 차지할 때에 주님이라는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으로 딱 자리하고 있을 때에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은 이건 별거 아니다. 하찮은 거다. 주님께 비하면 하찮다. 내가 천국 가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별것 아니게 봐지는 그럴 때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영생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히 세상에서 돈 좀 벌지 못하고 힘든 일 좀 당하는 거 이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자꾸 지금과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도 나아져야지 생활도 나아져야지 변화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파묻혀요. 그러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요 인간이 변화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변화한다. 저는 죽어도 그걸 안 믿어요. 이건 저만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줘요, 우리를요. 아마 인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변화해라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발 좀 변화해라.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변화된다는 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묵살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변화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냐? 까불고 있어. 이겁니다. 너희가 변화한다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고추도 문둥병자다. 그래 너희는 내 피와 살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런 말이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다가 뭔가 좀 초점을 쫙쫙 돌리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노? 자꾸 이렇게 나를 가지고 고민, 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 구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요,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맹세로 구원을 해요. 절대 네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이 모르면 참이 곤란합니다. 물론 알겠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이 참 표현하기 힘듭니다. 일지를 보면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두 번을 합니다. 지금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것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한 후에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또 한 번 하죠. 언약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생을 하기 전에 했던 언약이고 모압 땅의 언약은 40년 죽으라 고생한 뒤에 한 언약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 놀라운 그 체험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쳐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그걸 목격을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적과 비사를 가지고 우리의 적들을 치고 우리를 그 속에 인도해 내신다. 우리 무서울 게 없다. 하면서 그 기적과 그 이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받으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걸로 끝납니까? 홍해를 이제 건널 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속을 쫙쫙쫙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바다 걸러진 그걸 건너가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야, 우리는 이런 이적을 체험했다. 만약에 우리가 목당 나와가지고 방천 앞에 물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방천에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 딱 서가지고 지팡이 들고 갈라지라 딱 했을 때 방천이 쫙 갈라진다 해봐요. 그걸 보고 우리 기둥부리지면서 아이고야 이거 하나 이런 하나님이 오는가 놀라 자빠지 안 잡혀 살아 있습니다. 그 내는 눈 앞에서 기적이 났다는 거 그게 감동으로 꽉 몰려올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그런 감동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나오 15장.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자기들에게 체험하게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만 가지고 기뻐했을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애굽에 건져내고 살린 그 이유를 아는 거, 이게 그들에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다 애굽을 쳤는지,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살아남았는지, 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었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걸 알아야만이 그게 진짜 이스라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자기를 살려준 줄로만 그를 깨닫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게 언제 다 깨어지냐면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 원망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그게 바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 이건 아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이,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잖아,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 없는 너인데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나, 그건 하나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발견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고생하게 한 것은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괜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고 단지 애굽의 이적과 홍해의 그 기적을 맛본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구원을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성공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어디다면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람이요, 실패가 없이 순탄하게만 세상을 살면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가망성이 없고 내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 생각했던 다 가짜였다는 거, 이게 몽땅 드러난 게 뭐냐면은 실패를 통해 드러나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순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어 원망을 하죠. 내 하는 일이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뭐 자식도 말씀을 그대로 잘 크고 있고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세상을 순탄하게 살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유 속에서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하게 되고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착각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네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사랑하고 네가 지금 믿음이 있고 네가 하늘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죠. 근데 그것이 언제 팍싹 깨지냐면은 하루아침에 집에 불이 팍 나가지고 거지되버렸을 때, 모든 사업 다 망해버리고 직장 쫓겨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 이건 더구나 서울대 법대다니까 기들 잔뜩 걸은 자식까지 교통사고 죽어버릴 때, 그랬다고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평소처럼 신앙생활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완전 실패에 넘어져버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이런 원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하는 일마다 빌빌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 봐야만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게 몽땅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일 속에서 비로소 내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하는 거, 이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뭔가 좀 가졌다고 그것으로 마음 든든히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붙들리는 것이지 내 맘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실패 속에서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가지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저 내가 잘만 하면 내 인생이 잘들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인생을 좀 내가 멋들어지게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패를 해봐야 다 포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요. 그랬을 때에 전에는 그저 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믿게 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모든 희망을 이제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옆에 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옆에 와 계시는. 그럴 때 그 실패를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 실패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실패했을 때,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 볼 때야 우사당하고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하지만은 믿음이란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순탄 속에 천지를 보러 까불었던 그런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을 때 그 실패가 참 반가워지는 겁니다. 그 실패가 성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내일이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넘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그런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고생 싫다 편한 거 이거 내가 좋다 이렇게만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생하기 위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 그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광야에 40년 고생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4절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그 깨닫는 마음을 안 줘서 못 깨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게 몽땅 다 하나님 책임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마음으로 알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가 남겨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신명 28장에 나온 대로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살아오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40년간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모세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제발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달라. 이게 모세 기도예요. 이것은 결국은 또 우리의 기도까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까지도. 결국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알 수 없는 게 바로 악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문을 쫓겨나야 됩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의 세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 하나님 마음, 이걸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런 나름대로 뭐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나는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자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분이라면 고생을 그냥 고생으로 바라보지를 마세요. 어떤 고생을 했든지 간에 그냥 고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고생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빨리 천국에 빨리 가버리자.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고생의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고생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무슨 눈물 흘리는 그런 고생과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고생을 피하고 벗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보통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죠. 교인이 고생을 진탕하면서 목사님 하소연하면 참고 견디세요.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끝에 뭐가 있다 갑니까? 낙이 있다 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을 지금 예비해 놓고 그걸 주시려고 그래 고생을 시키는 거니까 참고 인내하면 그 복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고생을 이기자 견뎌보자. 왜? 고생 끝에 낙이 있으니까 그 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좀 마음에 품고 지금 고생을 갖다 이겨나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것도 그 고생 싫어하는 겁니다. 빨리 고생 벗어나가지고 복을 좀 받았으면. 이런 게 다 뭐냐면은 그냥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는 거. 저는 뭐 고생이라고 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참 우리 여러분들은 고생 무지무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한 삶을 살아갑니까? 난 모르지만 참 피땀 흘리면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자식 좋게 켜준다 말씀 다 부리고 그런 고생 속에서 자기의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고생을 그냥 고생으로 돌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을 즐기지를 마십시오. 성공을 즐기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를 마세요. 우린 다 죄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성공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란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저주 아린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산다 편안히 산다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고생하고 직사하게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거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순탄한 그런 삶 이것보다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는 그런 자리로 나를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 그걸 깨닫고 역시 나는 하나님에서 붙들렸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실패라는 건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험 땅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걸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게 뭐냐면은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는 거.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대비 하나님이 되실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음 땅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당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화되었나? 너희들 무슨 신앙생활 잘했나? 헌금 잘했나? 기도 많이 했나? 이걸 전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은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험 땅다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험 땅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는다, 언약에 참여한다. 이걸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에 참여한 게 뭐가 참여하겠습니까?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가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맹세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 안 봐도 백성이고 기도 안 해도 백성인 백성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믿는 게 뭡니까? 언약은 예수님 피하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청구하게 합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예수의 죽으심으로 난 천국 간다는 거. 이것만 믿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참 쉽죠. 쉬운데 못해.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 이 쉬운 걸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꾸 뭔가 감사만 한다 그냥 믿고만 산다 이러면은 뭔가 허전해져요. 사람들이 허전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었으면 변화를 해야 되지. 꼭 이런 말을 내비친다는 것이죠. 믿음 변화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기를 안 보는 쪽으로 변화가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그런 인간으로 뒤바뀌는 이게 변화죠. 그게 달라진 인간입니다. 이게 중생이라 그 말입니다. 성질 좋아지고 온유해지고 이런 변화가 아니고 그냥 나를 안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언약 속에 담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것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기뻐하는지 뭘로 판단되냐면은 우리를 이 땅에 고생하기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게 판가름됩니다. 네가 지금 주님만 기뻐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기뻐하는가 이걸 알라고 교회도 나가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고생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항상 이걸 알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역시 나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천국 가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못될 때, 내가 나아지는 게 없을 때 스스로 낙심을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인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살 찢기신 그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의 피와 살만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 다른 기쁨들 다 물리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만 감사하고 만족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깨닫는 데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뜻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